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쟁점을 짚어보고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8월 넷째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미국의 G세대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정부가 근무 시간 외 연락을 금하는 노동개혁을 시행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로 이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정리하는 독자 선택 이어지는 순서로 미국의 선택 2024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미 대선 후보들의 이민자 문제 해결법은 어떻게 다른지 또 중국과 인연이 깊은 팀 월즈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야기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대 10번째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최초의 일본 공격에 앞장선 조종사 지미 두 리트를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G세대와 정부. 올해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요. 미국의 28세 미만 인구 집단으로 분류되는 G세대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직에 대한 신뢰가 매우 적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갤럽과 웰턴 가족재단이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12살에서 27살 사이에 약 4,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이 대체로 정부의 회의적인 젊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대상자의 51%가 대통령직에 대한 신뢰가 매우 적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대통령직에 대해 매우 많이 또는 꽤 많이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4%에 불과했습니다. 미 의회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았습니다. 응답자의 53%가 의회에 대한 신뢰가 매우 적다고 답했으며 연방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매우 적다고 답한 응답자는 44%로 조사됐습니다. 갤럽의 잭 흐리나우스키 연구원은 G세대 중에서도 투표 가능한 연령층은 대부분의 기관에 대해 중고등학생보다 더 적은 신뢰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G세대 성인의 약 3명 중 1명은 대형 기술기업, 뉴스 매체, 형사 사법 시스템, 경찰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군대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도 낮았습니다. 과학에 대해 신뢰가 적다고 답한 비율은 7%였습니다. 이 결과는 올해 초 하버드 정치연구소가 발표한 조사 결과와 유사한데요. 이 조사에서도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많은 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올해 초 갤럽이 실시한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모든 연령대의 성인들이 정부의 세 가지 권력기관, 즉 의회, 대통령직, 연방대법원에 대해 신뢰가 낮다고 답했습니다. 57%는 의회에 대해, 46%는 대통령직에 대해, 그리고 35%는 대법원에 대해 신뢰가 거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대상자의 3분의 2는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확실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해리스 부통령의 출마 발표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조사 결과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1%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Switch off.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는 직원들에게 수천 파운드, 즉 수천 달러의 배상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규정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고용주에게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정책은 스위치 오프라는 이름의 업무 중지 권리 프로젝트로 스위치 오프는 전원을 끈다는 의미여서 업무가 끝나면 회사와의 연락도 끊는다는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근로자들이 일과 개인의 삶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 권리를 통해 고용 분쟁에서 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정책에 따르면 고용주와 직원이 서로 연락 가능한 시간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주고받는 규정을 어기는 것만으로는 소송으로 이어지기 어렵지만 직원들은 이를 고용 분쟁에서 불리한 점으로 제시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배상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고용 분쟁 발생 시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배상 금액이 최대 25%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무 시간 외 연락에 관한 합의를 어길 경우 수천 파운드에 달하는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법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고용주가 정책과 관행을 시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주에게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겠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정책이 도입될 때 각 직장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작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도록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랫동안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누산타라에서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를 열며 이 계획이 실현됐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이유와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카르타는 1945년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수도 역할을 해왔지만 현재 인구가 급증하고 땅이 빠르게 가라앉고 홍수도 빈번해 일부 지역이 2030년까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해질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2022년에 수도 이전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교통 혼잡, 환경 오염, 인구 과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수도로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고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새로운 수도 누산타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2045년까지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인도네시아의 2045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의 일환으로 누산타라를 번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20년 동안 상업 인프라, 주택, 정부기관,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환경보호론자들은 정글을 개간하는 것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산타라는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스펀지 시트로 설계됐는데요. 이 스펀지 도시는 스펀지처럼 환경 변화 적응과 자연재해 대응에 탄력성이 좋은 도시를 말합니다. 비가 올 때 물을 흡수, 저장, 정화하며 필요할 때 저장된 물을 방출하는 기능성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펀지 도시의 건설은 생태 우선 원칙을 따르고 자연적인 방법과 인공적인 방법을 결합해 도시 배수의 안전과 홍수 예방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도시 지역의 빗물 축적, 침투 및 정화를 극대화하고 활용을 촉진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뉴산타라는 또 2035년까지 빈곤율 0%,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뉴산타라는 최근 몇 세기 동안 새로 설립된 몇 안 되는 수도 도시 중 하나입니다. 브라질의 브라질리아와 이집트의 새 행정 수도와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데요. 브라질리아는 1960년에 수도로 지정됐으며 현대적 건축 양식으로 유명하고 이집트는 카이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정리할 내용은 18일자 기사인데요. 미국과 한국, 일본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죠. 먼저 성명의 주요 내용 정리할까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공동 성명에서 세 나라 정상은 지난 1년 동안 3국 협력에서 이룬 큰 성과들을 기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3국 협력의 로드맵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영내와 세계 안보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룬 걸로 평가되나요?
네,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로는 북한에 대한 대응 협력이 있습니다. 3국 정상은 다영역 3국 훈련인 프리덤 엣지의 첫 실행, 새로운 3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또 사이버 범죄와 기타 불법적 수단을 통해서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실무그룹의 진전을 언급하면서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공동의 비전을 지키기 위해서 3국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성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성명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공동기고문을 통해 밝혔듯 미국은 일본과 한국과의 전례 없는 국방 및 경제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라 레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3국 정상회의를 다시 한번 개최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네, 전문가들 평가도 들어볼까요?
네, 전문가들도 3국 협력이 단순한 공조를 넘어서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안보석좌는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 안보 구조를 재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같은 기타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국 협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20일자 기사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에 아파치 헬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내용 정리해보죠.
네, 미국 국무부가 19일 한국의 아파치 헬기에 잠재적인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대외 군사 판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이에 따라서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이 이 잠재적 판매에 필요한 승인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이 구매를 요청한 게 어떤 건가요?
네, 한국 정부가 요청한 구매 항목에는 최대 36대의 아파치 공격 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헬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탑재되는 T-700, G-701D 엔진 72대, 또 현대화 목표 포착 지시 조준장치 36개, 기타 레이더 및 관련 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상 비용은 약 35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네, 이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에서 이번 판매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네요.
네,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판매가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와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판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한국의 안보를 개선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판매가 한국의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이 장비를 자국의 군대에 흡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네, 이번 판매가 지역 내 군사 균형이나 미국의 방위 준비태세에 미칠 영향은 어떤가요?
네,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판매가 지역 내 군사 균형을 변화시키지 않을 거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 이번 판매로 인해서 미국의 방위 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적을 억제하고 역내 작전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평가입니다.
네, 한국 육군이 이미 아파치 헬기를 운용 중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한국 육군은 이미 2017년부터 아파치 헬기 36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해서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한국 육군이 운용 중인 아파치 가디언 공격용 헬기의 성능 개선을 위한 이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아파치 헬기는 미국 보잉사가 개발한 공격 헬기로 AH-64 모델은 과거 모델에 비해서 전투 능력과 네트워크 통합, 유지 보수 효율성 면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헬기는 헬파이어 미사일, 스팅어 공대공 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고요. 70mm 로켓 최대 76발과 30mm 기관총 최대 1200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최신 항공전자 장비와 센서를 갖추고 있어서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고요. 악천 후와 야간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의회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이라고요. 이후 절차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 승인 결정에 따라서 미국 의회가 이 판매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최종 승인이 내려지면 한국 정부는 세부 사항과 도입 시기를 협의하게 됩니다. 이 협의가 마무리되면 한국 육군은 아파치 헬기의 추가 도입과 성능 개선을 통해서 전투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21일자 기사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UFS를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한 미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죠.
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이에 대해서 명확히 반박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면서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이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훈련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미한 양국군이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하는 방법을 익히는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의 주요 내용, 시나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미한 양국군은 19일부터 29일까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훈련에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북핵 대응 훈련이 처음 포함됐고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 GPS 교란, 사이버 공격, 또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다양한 위협을 시뮬레이션하는 시나리오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이 최근의 전쟁 양상을 반영한 현실적인 위협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UFS의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는 UFS 훈련을 하루 앞둔 18일 이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UFS를 방어적이거나 투명한 연습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이 훈련이 매우 도발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훈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은 지난 18일 워싱턴 톡에 출연해서 매년 이 훈련을 실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이 훈련이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훈련이 미한 동맹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라이너 대변인이 언급한 미국, 한국, 일본 간 캠프 데이비드 합의와 관련된 질문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행정부가 바뀔 경우에 미한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는 가정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일본과 한국과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동맹이 계속해서 더 강해질 거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22일자 기사입니다. 백악관이 최근 개정된 핵무기 운용 지침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이 지침이 특정 국가나 위협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션 셰벳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21일 새로운 핵무기 운용 지침이 특정 단체나 국가 또는 특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승인한 이 지침이 중국, 북한, 러시아가 공조해서 미국의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네, 이 셰벳 대변인이 미국의 핵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셰벳 대변인은 미국의 핵 정책이 핵 위험을 줄이고 억지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정기적으로 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4개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부도 핵 태세 검토와 핵무기 운용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는데요.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이지만 그 존재 자체는 비밀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러시아하고 중국,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우려도 언급됐죠.
네, 셰벳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이 새로운 지정학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을 검토하고 또 필요에 따라 개정하며 억지력을 강화하고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군비 통제 외교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셰벳 대변인은 이번 지침 개정이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2022년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발표한 핵 태세 검토와 마찬가지로 이번 핵무기 운용 지침이 핵무기의 전 세계적인 위상을 낮추고 미국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핵무기 수를 최소화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를 진전시키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지침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의 중대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극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핵 사용 옵션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전 행정부하고 비교해서 이번 지침의 변화는 어떤가요?
네, 셰벳 대변인은 이번 지침이 이전 행정부에서 발행한 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정이 근본적인 변화를 담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네, 과거에 발표된 그 관련 연설에서 미국의 입장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네, 프라네이 바디 NSC 군비 통제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 보좌관은 지난 6월에 군축협회 연례회의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핵시대의 현실을 고려한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디 보좌관은 이 지침이 중국의 핵무기 증가와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성과 또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재 선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선택 2024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미 대선 후보들의 이민자 문제 해결법은 어떻게 다른지 중국과 인연이 깊은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오늘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법 이민 문제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검사 시절의 업적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 행정부의 기록을 비난하며 서류 미비자들의 대거 추방을 약속하고 있지요. 한편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중국과 인연이 있다는데요. 월즈 주지사는 중국 관련 쟁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중국은 월즈 주지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 대선 후보들의 이민자 문제 해결법은 어떻게 다를까?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검사, 지방검사,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으로 일한 경력을 강조했습니다.
I walked underground tunnel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on that border with law.
자신은 법 집행관들과 함께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지하 터널을 걸었다는 겁니다. 또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초국적 갱단과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조직을 추적했고 그들을 계속 기소해 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80km가 넘는 새로운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연간 난민 수용 한도를 사상 최저치로 낮췄으며 어린아이들과 부모를 분리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This November, the American people are going to compare these records and they're going to tell.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 때 미국 국민은 기록을 비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국경 차르, 즉 국경 책임자 해리스, 당신은 끔찍할 정도로 일을 못했습니다. 당신은 해고됐습니다. 나가요라고 국민들이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이민은 뜨거운 현안입니다. 싱크탱크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많은 이민자는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비록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국경장벽과 미국, 멕시코 국경 지역의 미군 배치를 지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에 반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의회가 이민개혁법안 통과에 실패하면서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행정조치와 규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With the political environment we're in, it's a tough place because executive actions are always going to be the subjects of lawsuits.
이민 전문 변호사인 코리 포만 씨는 행정조치는 항상 소송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정치 환경은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의회가 행동에 나서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올해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당적인 상원 법안을 침몰시킨 일을 지적하면서 국경안보 법안을 지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He tanked the bipartisan deal because he thought.
트럼프 후보가 법안을 파기시키고 초당적인 합의를 깨뜨렸다며 자신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따라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도널드 트럼프가 파기한 국경 안보 법안을 다시 되살릴 것이고 서명해서 법으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동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 특히 이민 문제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추방을 요구하고 있고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개방적인 국경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With your vote, inflation will stop. The illegal aliens will be turned back. They're not coming and we got to stop.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여러분의 투표로 인플레이션은 멈추고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돌려보내질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이 세계 역사상 최악의 국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경순찰대는 지난 6월 약 13만 건의 불법 이주자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달에 10만 4천 건보다 많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최고치를 찍었던 2023년 12월에 30여만 건보다는 감소한 수치입니다.
중국과 오랜 인연, 팀 월즈는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1989년에 중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1년을 보냈고 나중에는 학생들의 중국 방문을 조직하게 됐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지금까지 중국을 30번 이상 방문했다고 하네요. 공화당은 월즈 주지사와 중국과의 오랜 인연을 지적하며 카멀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합류한 것을 중국 정부가 환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She selected Tim Walz, a guy who wants to ship more manufacturing jobs.
J.D. Vance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팀 월즈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했다며 하지만 월즈 주지사는 더 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중국으로 보내길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즈 후보가 미네소타 주지사로서 여러 해 동안 중국과의 무역을 지지해온 점을 내비친 겁니다. 월즈 후보는 첫 선거 유세에서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당시 연방 하원 의원이었던 월즈 후보의 발언을 보면 미중 관계에 대한 그의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I don't fall into the category that China necessarily needs to be an adversarial relationship.
월즈 후보는 당시 나는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여야 한다고 보는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4년 VOA와의 인터뷰에서 월즈 당시 하원 의원은 1989년 태난먼 광장 시위 이후 1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했던 경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월즈 후보는 당시 그곳에 있으면서 중국인들의 정신을 목격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의 나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려고 하면서도 자유가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 중국인의 정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된 월즈 주지사가 첫 선거 유세에 나서자마자 중국에서는 몇 시간 만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한 중국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월즈 주지사가 중국에 우호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은 월즈 주지사가 강경한 노선을 걸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죠. 중국을 주시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다른 중국 분석가들은 해리스 월즈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 정책을 대체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is should be seen around the world in China, in Asia as continuity.
작가 겸 언론인 짐 팔로스 씨는 이를 전 세계, 중국, 아시아에서 수십 년 동안에 걸친 복잡한 미국 정책의 연속성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단지 아시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강국으로서 중국을 상대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특히 민주화 등의 가치면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리스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월즈 후보가 오는 대선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중국 정부도 궁금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VOA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대 열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1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대.
1972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의원들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다시 한번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197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건물 침입 사건으로 넘어갈 뻔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1973년 4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이 법무부에 워터게이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FBI 수사를 방해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후에 또 다른 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1973년 말, 닉슨 대통령 행정부의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이 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부통령직을 사임해야 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새 부통령으로 미시간주의 제럴드 포드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제럴드 포드 의원은 하원 공화당 대표를 지냈고 미시간주에서 여러 차례 하원 의원에 당선된 정치인이었습니다.
1973년 말 무렵 일부 미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 탄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법에 따라 미 의회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중요한 증거를 은폐한 것이 사실인지, 실제로 닉슨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유죄를 받을 것인지에 온 미국인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1974년 4월, 닉슨 대통령은 백악관 녹음 테이프 중 일부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출한 테이프에는 세 가지 중요한 대화 내용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닉슨 행정부는 두 번의 대화 내용은 기계 문제로 녹음이 되지 않았고, 세 번째 대화 내용은 실수로 삭제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은 닉슨 대통령 측의 이런 설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달 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사생활 보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백악관 녹음 테이프가 결국 공개되면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인들은 도덕성이 높아야 할 대통령이 도청에 관련됐다는 것과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미 의회는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의회는 닉슨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고 권력을 남용했으며 범죄를 은폐했을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974년 7월 연방 하원 의원회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역사에 남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원 의원 전원이 닉슨 대통령을 탄핵 재판에 회부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범죄로 상원에서 유죄 결정이 나오면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닉슨 대통령은 증거 제출을 여러 차례 거부했지만 결국 마지막 문건들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문건들은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증거를 은닉하라고 지시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는 미국 민주주의의 기반입니다. 모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통해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호할 것을 맹세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한 의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회는 닉슨 대통령이 헌법상의 이런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는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침입 사건과 다른 불법 행위에 관한 조사를 지연시키고 은폐할 계획이었으며 부정 행위를 숨기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을 반복해서 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조사의 일부로 관련 서류와 기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닉슨 대통령은 계속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오랜 몸부림은 결국 끝났습니다. 1974년 7월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탄핵이 확실해지자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1974년 8월 8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조사하는 길고 힘든 기간 동안 국민이 뽑아주신 대통령 임기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지난 며칠 동안 더는 그런 노력을 정당하게 지속할 만큼 의회 내에 강력한 정치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다음 날 정오를 기해 미 합중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최초의 일본 공격에 앞선 조종사 지미 둘리트를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2차 대전 중 최초로 도쿄 폭격 작전을 감행해 미국인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준 두리틀 공습의 선봉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한 기록 보유자였습니다. 그는 미국을 최초로 24시간 내에 비행한 조종사였습니다. 일명 블라인드 비행을 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블라인드 비행이란 관제소나 레이더 같은 것이 없이 오직 비행기 자체의 기능만으로 하늘을 날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자 그는 최초로 적국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해롤드 두리틀이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그를 지미 또는 지미 두리틀이라 불렀습니다. 지미 두리틀은 1896년 12월 14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미는 키는 작았지만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지미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 들어가 광물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 그는 라이트급과 미들급 대학 복싱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 후에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들어가 항공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지미 두리틀은 육군 항공대에 들어갔습니다. 1918년 비행학교를 졸업한 그는 프랑스 전선에서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그를 조종사 훈련 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지미는 자진해 군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조종수를 더 숙련하고 전공인 공학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서였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 대부분을 지미 두리틀은 항공기 제작업계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새로운 항공기 시험 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갈수록 장거리를 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비행 경기에도 출전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비행 경기는 그때마다 새로운 기종의 시험장이 됐습니다. 지미 두리틀은 슈나이더 마린컵, 벤딕스 트로피, 톰슨 트로피 등 3대 항공기 대회를 석권했습니다. 이 시기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인스트루먼트 플라잉, 즉 계기 비행의 개발이었습니다. 항공시대 초기에는 기상이 나쁘면 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많은 조종사들이 항로를 잃고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러나 지미 두리틀은 조종장비 제작 기술자들과 공동으로 새로운 장비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기기는 항공기가 좌우 상하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를 알려주는 계기, 항공기가 직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 등이었습니다. 착륙할 장소를 찾도록 무선 통신과 연결하는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10개월 동안의 실험이 끝난 1921년 9월 24일, 그날은 짙은 안개가 끼어 지척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날 지미 두리틀은 나쁜 기상 조건에서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첫 조종사가 됐습니다. 지미는 이륙을 하고 약 10분간 비행을 한 다음 무사히 착륙을 함으로써 어떤 기상 조건에도 안전한 조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 7개월 동안 일본은 아시아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그런 일본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으며 미국 본토 서부가 최악의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군부 지도자들에게 신속히 일본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일본에 이겼다는 소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서부 바다를 모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공격도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항공모함에 대규모 쌍발 폭격기 부대를 실고 나가 공습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때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로는 쌍발 엔진의 B-25 미첼 폭격기였습니다. 여기에는 5명이 탈 수 있었습니다.
지미 둘리틀은 처음부터 이들 항공기를 항공모함에 싣고 나가 출격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항공기들은 항공모함에서 뜰 수는 있었지만 공습을 하고 돌아와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리기에는 활주로가 짧고 항공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항공모함에서 이륙했다 일본을 공격한 다음 중국 땅 어느 곳에 착륙을 해야 했습니다.
이 계획은 극비에 붙여진 채 진행됐습니다. 비행 요원들조차도 전혀 몰랐습니다. 비행이 극히 어려운 것이라고만 들었을 뿐입니다. 작전 개시일 샌프란시스코 부근 군항에서 16대의 항공기가 항공모함 호네토에 실렸습니다. 지미 두리틀은 비행사들에게 항공모함이 바다로 나간 뒤에서야 어디로 가는지를 발표했습니다. 계획은 항공모함이 일본 해안 650km까지 접근하면 밤에 항공기가 날아가 일본을 폭격한 다음 아침에 중국 땅에 착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짜여진 계획이라도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이었습니다. 1942년 4월 18일 아침 7시 30분 항공모함은 계획보다 훨씬 먼 곳에서 일본 경비정에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해안으로부터 105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전 계획은 서둘러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지만 조종사들에게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미 둘리틀이 가장 먼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모두들 긴장 속에 그걸 지켜보았습니다. 항공모함은 거친 파도 때문에 가파르게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지미 둘리틀은 아주 쉽게 간판을 떠났습니다. 다른 조종사들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항공모함은 비행기와 조종사들을 이별하고 서둘러 머리를 돌려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지미 두리틀과 그의 편대는 일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각 비행기마다 특정 표적이 주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표적은 도쿄에 있었습니다. 요코하마와 나고야에도 표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기들은 실고 간 폭탄을 모두 투하하며 성공적으로 표적을 공격했습니다.
폭격기들은 임무를 완수한 다음 전원 일본을 벗어났습니다. 그중 한 대는 연료가 떨어져 소련에 불시착했습니다. 나머지 15대는 중국 내 비행장에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 한 대도 목표한 장소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다들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탑승자들에게 낙하산으로 탈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장성 타이저우시 부근 상공이었습니다. 낙하산은 논과 산 이곳저곳에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8명이 일본군에게 잡히고 나머지는 중국군 게릴라들의 도움으로 결국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미 두리틀과 그의 항공기 편대가 일본에 준 타격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쟁 군벌들은 국민들에게 일본은 어떤 공격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지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지미 두리틀은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두리틀의 일본 공습 소식이 전해지자 전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 대한 최초의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신문들은 두리틀과 그의 팀원들을 영웅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미 두리틀에게 미국 군이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인 영예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군 장교로 이 훈장을 받은 이는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장군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후에도 지미 두리틀은 전쟁 중 수많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지휘했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공습은 많은 경우 적진 깊숙이 파고드는 것들이었습니다. 1959년 그는 공군 중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미 두리틀은 정부와 민간의 여러 분야에 종사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1989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지미 두리틀을 대장으로 승진시키고 항공 분야와 국가를 위한 기여로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과학자요 비행선수이며 항공기술의 개척자이고 군 장성인 지미 두리틀은 1993년 9월 27일 96세로 타계해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2차 대전 중 최초로 일본 공습 작전을 감행해 미국인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준 지미 두 리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차석 대사는 아프리카 수단이 무의미한 전쟁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Famine has been officially declared in the Zamzam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camp in the Alfasha region of North Darfur.
우드 대사는 50만 명 이상이 대피한 북다르푸르 엘파쉐르 지역의 잠잠 국제 난민촌에 기근이 공식적으로 선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인근 아부슈크와 알살람 국내 난민촌에도 기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끔찍한 폭력을 피해 피신한 가족들은 몇 달 동안 굶주리고 있다며 아이들은 흙과 나뭇잎을 먹고 있으며 매일 아기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우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수단의 군대 또는 신속지원군은 인도주의적인 통로를 막아서 사람들이 굶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This includes the SAF restricting humanitarians from surging supplies through the critical Ajre border crossing.
우드 대사는 이것에는 잠잠 캠프에서 몇 시간밖에 떨어지지 않은 중요한 아드레 국경을 통과하는 인도주의자들의 물자를 제한하는 신속지원군의 조치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드레 국경 통과를 외교문서를 보내 구호물자를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속지원군과 포트수단의 당국은 오늘이라도 이런 조치를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부에 따르면 앞으로 2주 동안 잠잠 난민촌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을 위한 식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신속지원군이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을 막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어린이의 수를 제한해야만 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번 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은 국제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것을 공급하며 더 많은 것을 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분쟁이 시작된 2023년 이후 수단과 이웃 국가들에게 16억 달러가 넘는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But right now, the RSF and SAF must remove barriers to aid and allow desperately needed food, water, and medicine to flow freely.
우드 대사는 지금 당장 신속지원군은 원조를 막는 조치를 해제하고 식량과 물, 의약품이 국경과 분쟁선을 넘어 여러 통로를 통해 자유롭게 드나들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휴전 회담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총성을 영원히 침묵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8월 14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휴전 회담에 압달파타 알 브루한과 헤메드티 장군에게 참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드 대사는 이 분쟁에 대한 군사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희생자는 민간인의 비극적인 사망, 수백만 명의 피난민, 급성 영양실조, 강간과 고문, 학대, 그리고 인종 청소로 측정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